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네, 7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양의 새벽부터 또 저녁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죠. 예, 새벽 말씀 또 오전 A, 오전 B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복음반으로 또 복음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또 재복음반 가신 분도 있고 시간마다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도 내어줬고 또 심지어 우리 몸에 있는 병도 심각한 병도 심지어 암도 내어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큰 행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행복이 조건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행복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그 괴로운 형편을 이겨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건 또 암에 안 걸리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병균이 없거나 암세포가 생기지 않아서 여러분이 건강하거나 암 환자가 안 된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가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또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수양에 참석하면서 즐겁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웃는 동안에 엔돌핀이 또 막 말씀에 감동에 젖으면 막 엔돌핀의 3,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병균들을 이기고 암세포를 잡아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겨서 건강한 것이지 병균이 없어서 암세포가 안 생겨서 여러분의 암 환자가 안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고 평안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많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겨서 뭐라고요? 이겨서 어려운 형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편도 있고 또 내가 세워지지 않는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병도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서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요? 이겨서 이쪽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1분단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자, 어떻게 해요? 아, 전 입을 안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이야기 하는 거 막 좀 대항하듯이 이야기 안 하는데 편안하게, 자, 여긴 편안하게 해봅시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어떻게? 아, 아주 편안하게 대답. 네. 이겨서 행복한 거예요. 이겨서 기쁘고. 맞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해요. 저는 지금 2017년도인데 저는 2017년도에서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1977년도에 저와 저희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날이었어요. 1977년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선교회 수양회를 참석했을 때가 1977년도 여름 갈멜산 기도원에서 가졌던 수양회였었어요. 자, 그럼 올해가 몇? 46회구나. 40년 전. 그때는 몇 회라고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6회였나 보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때 1977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된 자리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면 한 시간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우리 어머니는 미신을 참 좋아했어요. 아주 시골에서 또 우리 외할아버지는 여자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 해서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안 들어갔을 뿐 아니라 못 들어갔을 뿐 아니라 글도 모르시거든요. 그 정말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또 미신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신령 섬기고 바다에 용왕신 섬기고 집에 오면 삼신할매 신주단지 모시고 벽에 부적을 갖다가 막 한 장 붙이는 게 아니고 막 몇 장을 막 앞뒤로 붙이고 그리고 제사 잘 섬기고 제사 섬길 때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막 마당에 빨래줄 다 걸어놓고 대문도 쪽 대문 열어놓은 게 아니고 막 큰 대문 막 왜 그러냐 하냐 조상이 오다가 머리 받치면 안 된다고 다 열어놓고 왜 빨래줄 그냥 하니까 목에 걸리면 안 된다 하면서 빨래줄 걷어놓고 새벽 2시에 막 그 제사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 이제 점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점도 칠 줄 알고 무당 좋아하다 보니까 부닥부닥거리도 할 줄 아시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그 병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늘 이렇게 아프고 또 그때는 병원에 한번 가기가 쉽지 않는 시절이라서 그냥 막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무당 불러와서 부닥거려 하고 그거 좀 좋은 것 같으면 또 넘어가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가 뭐 교회, 예수님, 십자가, 목사님 이런 단어는 아예 우리 집안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처럼 예 그렇게 미신을 좋아하고 절에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될 때에 우리 아버님은 위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위암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3년 만에 이제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는 점점점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점점점점 이제 물도 한 모금도 제대로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쭈쭈바가 맙니까? 그때는 쭈쭈바라 했는데 쭈쭈바 그 얼음 이제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 한 방울씩 이제 그게 이제 진짜 그런 상황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의술을 못하면은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4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의술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마 너무 아프리카의 의료시설이 형편없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방에 불도 안 켜요. 전등 불도 안 켜요. 전기요금 아낀다고. 그래서 컴컴한 방에 온종일 그냥 누워만 계시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1977년 어느 날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아버지에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야, 그게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고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발걸음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신 그 목사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힘도 없을 건데도 소리를 치시면서 나가라고 욕을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내 눈에 흙이더라도 예수는 안 믿는다.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안 가나 이놈 새끼들아. 이게 저희 아버지가 박 목사님께 해드린 대첫 대접이에요. 제가 알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분인데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 붙이고 거의 뭐 이렇게 쫓겨났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신방을 이제 가면 안 믿는 분들 가면 신방을 가면 저도 아직 저는 뭐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같은 이런 분들을 만나면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겠죠? 예.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다음날 목사님이 또 가셨다는 게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제가 목사님께 짤막하게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목사님, 40년 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 쫓아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또 오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일 그때 또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없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짧게 제가 감사 표현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이 종의 걸음을 우리 집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 예? 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종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아버지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믿음 하나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믿게 되어졌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날 우리 집에서 목사님이 계시는 대구 파동교회 가려면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야 되고 또 많이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은 그 파동교회에 나가셨다 말입니다.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이번 수양회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 오신 분들, 구원 안 받으신 분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오신지 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견을 잘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우리 아버님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발로 오셨지만 뭐 내 발로 내가 왔는데 뭐 내 기꺼운 가지고 내가 듣는데 뭐 이래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하셔서 또 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 그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막 복음반을 들어가게 하고 또 말씀이 들리게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제 내일쯤 되면 복음반에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영혼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거다. 우리 선교회에 뭐 요즘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있고 또 뭐 여름에 캠프도 있고 뭐 여러 우리가 행사 있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46회, 46년의 전통을 가진 수양회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복음 들을 수 있고 또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수양에 오셔서 복음반을 차례대로 3일 동안 여러분 듣는 가운데 그 복음이 마음에 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수양회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제 동생한테도요. 우리는 2남 3년대에 제가 맞이고 제 밑에 두 살 아래에 제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구원을 딱 받으시고는 이제 너무 마음이 평안하시니까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내가 가게 됐다.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신앙심도 없는데 아버님은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박 목사님 아버님도 구원을 받고 며칠 동안 사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시고는 한 달 뭐 남짓 정도밖에 더 저 못 살으셨지만 저도 그때 우리 아버지의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내가 너무 늦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거 이야기는 이상하게 뭐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너희 엄마하고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슬퍼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 마음의 슬픔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 큰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슬픔은 우리 마음에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하는데 우리 옆에 이제 뭐 이모들, 뭐 고모들,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친척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 했어요. 쟤들은 아버지가 죽은데 울지도 않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슬픔보다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더 컸어요. 예. 그리고 40년이지만 진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40년 전에 그 모습이 생생하고 그 소리가 생생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믿음이 없으시고 구원은 확실히 받으셨지만 어떤 삶의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유언을 합니다. 흠모가 예 미안하다. 아, 왜요? 내가 너를 공부를 시키고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미국 유학이라도 내가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내 못 배워서 너만큼은 내가 좀 배우게 하려고 그땐 제가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제 동생은 영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대를 안 했고 그래서 제 동생 통신표에는 양가가가양 이렇게 했는데 제 통신표에는 우수수수 우수수 그래서 이제 동생은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저한테는 미안하다 내가 너를 공부를 못 시켰어 미안하다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그리고 너는 너 외삼촌 자동차 카센터에 그 기술을 배워라 제 동생한테는 헌드가 너는 배고프면 못 살제 이러더니 중국집 주방장 기술 배워라 그냥 그거는 밥은 안 굶잖아 그죠? 그 시대에는 그랬다니까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형편으로 봤을 때는 내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뭐 자동차 기술 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 눈에는 이제 그게 이제 다였었어요. 어제 엘리사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남고 아내하고 사는데 소망이 없는 거에 빚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만 지고 예? 집 있는 집 다 집 팔아가지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 3년 동안 투병하면서 다 이제 재산 다 날리고 그야말로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신 11개가 어제 사장 말씀처럼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빚쟁이 두 아들 빼앗기는 그런 형편이 저희 가정이 비슷했는데 자 이제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하고 연결되는 시점에서부터 삶의 변화는 와요. 맞습니까? 저희들도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난했고 우리 집도 가난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렸고 몰랐어요. 무식한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머니 밑에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 77년도에 가난했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해외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우리는 책을 출판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는 방송국도 세울 겁니다. 우리는 해외에다가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이제 그 종은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거나 형편을 넘어서 그런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준 형편의 모습은 예? 자동차 기술 배우는 거, 중국식 주방장 되는 게 우리 형제간에 다였지만 그러나 그 시점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종과 또 하나님의 종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 동안에 마치 생도의 아내의 집에 그 작은 기름병이 그 온 그릇을 채우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이런 큰 은혜를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 동생도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광스럽죠? 또 이제 제 동생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종에 또 은혜를 입어서 목사님이 동생 모스크바에 있는데 내가 이 모스크바에 큰 예배당을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 동생한테 이현덕 선교사 모스크바에 에베당 큰 거 하나 사지. 그러면서 루블이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거의 뭐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스크바 소식 들었죠. 하나님이 큰 건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제 동생으로부터 상세하게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안에 참 이렇게 목사가 되고 IYF의 일을 하고 이러는 동안에 또 한 분은 작년에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세계 최고의 목사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 물론 합창단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야. 그리고 우리 굿뉴스코 출신들은 다 나 마인드 교수 만들 거야. 잘 들으십시오. 굿뉴스코 출신들. 그러면은 여러분 교수가 되려면 대학 나와가지고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박사 가지고 있어도 교수 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나는 IYF 출신들을 다 나는 대학 교수를 만들 거다. 우리 깊은 수지 성교의 목사들은 난 다 박사를 나는 만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식사하시는 자리에 여러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은 저한테 딱 지적하더니 이현모 목사 그런 거. 예 목사님. 뭐 진짜 뭐 40년 전에 만났으니까 뭐 40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뭐 아들 같죠. 뭐 조카 같고요. 그래서 이현모 목사. 예 목사님. 자네 박사야 그런 거예요. 그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전혀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자네 박사야 그런 거예요. 예 제가요. 어머 박사야. 나 박사 아닌데. 나 박사 아닌데. 제가요. 어 박사야 그런 거예요. 세 번이나 박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예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가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때 밥 먹는데 박 목사님께서 나한테 그 사역자들 그 여러 명 있는데 나 딱 지적하더니 박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 보통 제 아내가 평소부터 에이 당신이 무슨 박사야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시하는 거? 예, 이런. 그날은 제 아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왜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가 네 집에 뭐가 있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뭐가 있나? 생각해봐.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 생각해보라니까. 아 예, 기름병 조그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 빈 그릇이어야 돼? 많이 빌려와. 어, 왜요? 그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 많아지면 그 기름 팔면 빚도 갚고 생활하게 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한테 여보 목사님이 나 박사래 라니까 여보 몽골에 전화 한번 해봐요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몽골은 왜? 아 왜 우리 옛날에 마산에 사역할 때에 10년 전에 마산에 그때 처음에 몽골 국립대학교 교수님들도 오고 또 다른 대학교의 총장님들도 오고 학장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마산이 몽골을 지원하는 그런 담당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대학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연락도 안 되고 또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박사는 뭐 공장에서 주는 게 아니고 백화점에서 주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주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제가 했는데 김상수 목사님이 아 목사님 웬일입니까? 아 그냥 잘했는가 싶어서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요즘 어떠시네요? 뭐라 하냐면요. 몽골의 국회, 전 국회의장이시고 전 교육부 장관이신 투마로 어치르라는 대학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IYF와 베트남의 FA 협정을 맺은 걸 보고는 베트남보다는 우리 몽골이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베트남이 우리보다 먼저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다녀온 저기 있는 이 투마로 두 번을 다녀온 적이 있는 이 총장님께서 이번 우리가 여름에 한국의 대학 총장 포럼에 우리 많은 대학 총장님들이 가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교육 또 학생들의 변화 하여튼 이걸 좀 총장들에게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23개 대학교의 총장님들의 협회를 만들고 작년에 8개의 대학교의 총장님들이 한국 나가기로 지금 현재 뜻을 모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처음으로 그 총장님들의 미팅을 하는데 거기서 샘플 강의, 마인드 샘플 강의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수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이 시간이 있으시면은 한번 오시겠습니까? 언제? 다음 주. 어, 내 다음 주 갈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를 내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이제 투마로치라는 이제 총장님이 전 국회의장이신 투마로치는 그분이 한국에서 샘플 강의하러 강사가 하나 온다 하니까 누가 오는데 했다는 거죠. 누가 오는데 하고 묻길래 내가 그 총장님하고 찍었던 사진이 두 장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한국에 두 분 왔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장을 갖다가 사진을 딱 보내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몽골이라도 뭐 카톡을 통해 사진을 금방 전송하잖아요. 딱 보내니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IYF에 지금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잖아. 김상수 목사,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IYF 활동한 거, 그 활동 연역을 좀 보내라. 그리고 내 이력서하고 연역, 활동 상황, 그걸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에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모아놨던 게 있었어요. 사진하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쭉 해가지고 우리 또 형제한테 만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해서 사진하고 딱 보냈더니 그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우리 학교에 명예 박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교수위원회에서 자기는 추천을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전요, 우리 아버지는 뭐 알았겠어요? 뭐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뭐까지 주더라? 박사에게 줘.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목사에 자네 박사야. 엘리사 생도의 아내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너 집에 뭐가 있어? 없는데요. 기름 조금 있어요. 뭐 기름 이거 가지고. 아니야, 이거 부어봐.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 기름 대신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부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네 박사야 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에서부터 열흘 안에 일주일쯤 되는 때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목사님께 왔다니까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 나라 소리 안 했는데 이건 각본에 없는 건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뭐하라고? 예. 근데 하나님은 박사까지 주시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고 세계 최고의 여러분 이 복음을 주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박사학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고 이래 하면은요 전부 다 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저는 제가 40년 전에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글도 모르는 부모님 아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는데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져가지고 두 아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여자가 엘리사와 연결되는 순간 그 여자를 하나님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종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4월 달에 부활절 이제 우리가 행사가 해마다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했고 또 그전에는 잠실체육관에서 하고 또 그전에는 한 번은 SK 뭐 핸드볼 경기장에서 뭐 한 번 한 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이번 2017년 부활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부활절의 행사를 우리가 크게 우리가 알리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올해도 우리가 하는 이 부활절 행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부활절 행사가 되겠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스탠드에 12,000석 그리고 홈런석이 거기가 뭐 몇천석에서 거의 한 2만석 되고 바닥에 다 깔면 뭐 예? 전체 깔면 3만 뭐 채용 뭐 3만 5천 4만 명도 들어갈 수 있는 수용 된다는데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잠실체육관 뭐 장충체육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야 여기 좋다. 부활절도 하고 여름 캠프도 여기서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그쪽에 이제 체육 고척 스카이돔 측에서는 대관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부활절이나 또 우리가 월드캠프 기간에는 야구 경기도 없어야 되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있는데 목사님, 야 여기서 하면은 좋겠다. 우리 여기서 두 번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적으로는 볼 때는 우리가 과연 진짜 여기서 할 수 있겠나? 또 우리가 부활절 특히 부활절은 새벽에 이제 6시 새벽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부활절 행사하면 잠실체육관이든 장충체육관에 하면 그 바닥에 의자 한 천석 깔면 그 바닥에 좀 정도 하고 좀 스탠드에 뭐 조금 한 천여 명 정도 아침에 새벽 기도 오는데 거기에 새벽 기도에 천 명 와서도 안 되고 삼천 명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지만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사회자들 모두가 야 우리가 이거 하자. 포스터도 만들고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심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부활절 또 그다음에 또 캠프를 따로 팀 나눠가지고 심사 받을 때 우리는 다른 팀인 것처럼 따로 들어가자.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까만 양복에 까만 가방 들고 들어가마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이미 스카이돔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못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만일 거기에 스카이돔에 큰 스크린 지금 우리 이 스크린은 몇 평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한 평 반, 두 평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 우리 이제 강릉 수양관의 전체의 이 스크린 이거 벽에 이거 다 해도 이거 열대병밖에 안 되거든요. 이 스크린 크기는요. 그런데 고척 스카이돔에 있는 그 스크린 하나가 102평이거든요. 102평. 102평짜리에요. 102평. 지금 저기에 보이는 여러분 멀리서 보이지만은 저기에 지금 양쪽에 두 개 있죠. 저게 102평짜리고 하나에 18억짜리, 36억짜리예요. 그런데 저게 언제 설치를 했냐면은 우리 부활절 행사하기 바로 직전에요. 그전에 양호장 스카이돔은 돔으로 이렇게 지붕은 씌웠지만 전 스크린은 언제냐? 우리 부활절 행사하기 바로 직전에 달았다니까요. 근데 저기 없이는 우리가 저 진짜 뭐 스탠드에서 보면은 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누가 있는지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다 대부분 오셨지만 그 큰 스크린이 우리가 부활절 행사 또 서울 캠프 행사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돼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날 그러니까 부활절 하는 행사 우리가 여름에 캠프하는 행사 경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도 없었어야 돼요. 왜 우리 준비하는 데는 3, 4일 걸리니까. 그리고 대관료는 또 잠실 체육관보다도 대관료가 더 싼 거예요. 또 여러분도 이번에 여름에 오셨지만은 그 넓은 데가 에어컨 다 되는 거 있죠. 맞죠? 그리고 또 750명의 합창단. 우리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750명의 합창단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만일 그 합창단을 잠실이나 그런 데서는 안 어울리고 고척 스카이돔에는 어울리더라고. 그 합창단이 딱 나오는데. 맞죠?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부활절 행사에 이렇게 많은 합창단이 연합으로 우리 해본 적은 없었잖아요. 해봐야 100명 정도였는데 이런 750명의 연합 합창단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타고 오시는 버스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절대 상하차를 스카이돔 주변에서 버스가 정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교통마비가 온다. 그러면 옆에 보니까 안양 고수 천변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면은 좋은데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예약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게 천변에 버스에 제 주차장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 가스통 들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옛날에 가스통 들고 다니는 목사님이 막 밀고 대시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어느 당, 이제 당을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당의 대선 주자의 그 뽑는 그 당대회를 그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담당자는 절대 버스는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막 버스 수십 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거 사진 딱 찍고 동영상도 딱 찍어가지고 담당자한테 갔어. 절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 담당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 담당하면 또 자기 담당 아니고 여기 가도 아니고 저기 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위에 이제 라인에 올라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고. 에? 그랬더니 그러면 이분만큼만 이분만큼만 한 번만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부활절에도 되고 그러면 여름 캠프 때는 또 됐겠어 안 됐겠어? 되지. 그래서 또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우리 그전에는요 이거 막 주차장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디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차장을 다 대놨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자료를 여러분에게 버려드리려고 자료를 내가 다 주면 이 버스가 여기 안 되면 어디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에 온천지 우리 하상철 장로님이 막 고민을 하면서 서울에 이 버스를 댈 데를 아무리 찾아도 이만큼 댈 데가 없더라고요. 아멘. 딱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우리 부활절은 한국을 대표로 하는 이 부활절의 행사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부활절 다음 날 보니까 이제 뭐 한국교회에서 뭐 여러 곳에서 성당에서도 뭐 또 뭐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뭐, 부활절 행사를 했는데 부활절 행사의 대표적인 행사에 신문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딱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전국서, 뭐라 해야 되세요? 전국서 부활절 예배하는 글자 보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국서 부활절 예배를 하는데 우리 성교의 고척스카이돔 750명의 합창단 이게 사진이 나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맞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102평짜리 스크린 두 개 그리고 앞에 전광판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부활절 하기 전에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경기가 없도록 앞뒤 경기가 뒤쪽 앞쪽으로 경기가 없도록 해서 하게 되고 또 심사 대관을 하는데도 두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때 또 간증 부활절에 맞는 암에서 죽어가는 암에서 부활한 또 자매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자매님 간증을 또 하나님이 딱 맞게 준비를 해서 우리 이 자매님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김윤욱 자매가 암으로 미국 캔사스 시리에서 의사가 오진을 해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통증이 있었는데도 암인지 발견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의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미안하다. 내가 오진을 했다. 잘못했다. 네가 보니까 암이 두 개더라. 예? 그래서 이 자금이 자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에 마치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와 엘리사가 연결되는 것처럼 또 이 자매님이 또 하나님 종과 연결되면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김윤옥 자매, 행위 보지 마. 행위 보면 죽어. 근데 이 자매님이 행위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 안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막 교회에 막 우리가 막 한동안 좀 교회가 재판받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마음에 불신도 하고 종에 대해서 마음도 닫고 막 그러면서 이 교회 신앙생활도 안 했다 하더라고 잘. 그러다 보니까 암이 딱 걸리니까 사단이 공격해야 안 해요. 네가 그랬으니까 이런 병이 생긴 거야. 행위적으로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믿음도 없는데 자기가 뭐 신앙생활 안 했는데다가 교회도 잘 안 했는데다가 교회에 대해서 불신도 했는데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종이 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김자매 행위 보지 마. 행위 보면 죽어. 자매 잘한 거 못난 거 그 아무 상관없어. 자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자매를 온전하게 했어. 자매 이거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자매님은 생생하게 그날 부활절에 행사를 해서 마치 이 자매님이 간증 강사로서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이 4장 25절, 이 부활절, 이 정확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전해주셨거든요. 예수는 죽음에, 자,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예.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렵고 어렵지 않는 것은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나한테 찾지 말고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거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어렵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부활절 말씀을 인쳐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감사한 거는요.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새벽기도 뭐 해봐야 1,000명인데 이제까지 부활절 여러 해 동안 해봐야 1,000명밖에 안 모였는데 그날 부활절에 목사님이 야 우리가 부활절이 새벽에 예배가 중요한데 지역에서 형제자매들이 새벽에 올 때 뭐 새벽에 주일날 낮에 참석하는 11시, 10시 반 예배를 참석하려고 새벽에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 거 뭐 있냐. 저녁에 출발하면 더 편하지. 저녁에 출발을 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을 맞춰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온 우리가 성도가 같이 하면 좋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아 진짜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그날 새벽에 오셨을 때 만 명 이상이 새벽기도에 참석했잖아요. 맞아 맞아. 만 명 이상이 새벽기도를 참석했단 말이에요.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부활절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월드캠프 사진 안 가신 분, 안 못 오신 분 또 지역에서 못 오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드캠프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절하고 월드캠프도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월드캠프에서 하셨는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출애굽기 4장을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맞죠?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요 이야기가 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모세는 태어날 때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맞아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아기를 너무 잘 낳으니까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인구 말살 정책을 하나 세웠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아기 낳을 때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하는 그 법을 내렸어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키우다가는 화를 당하겠다 싶어서 이집트의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이제 강에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거기에 갈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여봐라 저게 뭐냐 가지고 와라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다가 감동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니까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그리고 바로 예, 공주는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아서 바로의 그 왕궁에서 자라게 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찾지는 마십시오. 그냥 출애굽기 4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막에서 넣어줄 겁니다. 그 제가 부탁한 사도행전 7장 22절인가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때 모세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40세는 젊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남자 나이죠. 그러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때 이집트 아직 내가 능기를 안 했는데 이집트 아까 그냥 그대로만 놔두세요. 22절만 올려주세요. 그 이집트의 그 당시에의 그 최고의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집트의 그 문명 아래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배우는 모든 것으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모든 그 이집트의 문명 그 학술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나 능력이나 심지어 그 모세가 말하는 구변이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게 된 때가 모세 나이 40세였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더 배울 게 없을 만큼 모든 걸 자기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 좋은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민족 유대인들을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예?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막을, 예. 구원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일들을 시도합니다. 이제 그건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유대인들을 뭔가 해방을 시키려고 어떤 일들을 시도하지만 전혀 그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도움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왕궁에서 지금까지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양아들의 위치에서 이 모세가 유대인의 아들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서 이제 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40년이 됐을 때 모세 나이 80세인데 일하기가 좋아요? 어때요? 뭐 그 당시 때는 좀 더 이 시대보다 더 많이 살았지만 나이 80세가 되었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말과 행사, 학술, 지식, 구변, 언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 80세,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40살 때 애굽의 학술과 모든 말과 행사에 능했을 때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 하나님의 시각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이 40세에 내가 애굽에서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해.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학술을 배우고 말과 행사에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이제 내가 갖춘 것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안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내가 가진 이것으로서는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명도 그는 구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 모세가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때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나는 뭐하다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40살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양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동안에는 40년 동안에 머리에 쓴 적도 없고 무슨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언변의 학술의 그 모든 걸 40년 동안 싹 다 잃어버렸을 때 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대역사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난 40년 동안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이제 못합니다. 모세가 일을 안 하고 싶을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일하기가 제일 좋은 건 누가 나타나서 일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기가 제일 좋은 때라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더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예, 너 손에 든 건 뭐냐? 이거요, 지팡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자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 부활절 스카이돔에서 해결할 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름 캠프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스카이돔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우리 마음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막상 진행해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한 부분 모든 걸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을 준비를 다 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예, 네 손에 든 건 뭐냐? 이거요,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야?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고, 예, 양을 또 이렇게 치고,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면은 또 늑대나 이리가 오면 이 약 막대기로 물로 치고, 내가 이 지팡이야, 이 막대기로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지팡이를 잡고 내가 일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에 있으면 내가 든든합니다. 이 지팡이로 위험한 내가 맹수들도 물리치고 했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만 있으면 맞죠? 모세가 40년 동안 잡고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와 함께한 지팡이란 말입니다. 지팡이만 있으면 든든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에 잡은 게 뭐냐? 이 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아닌데. 하나님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아니야. 그럼 모세가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야, 예. 하나님 이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럼 네가 그 손에서 네가 지팡이를 한번 내려놔 볼래?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 볼래? 이랬어요. 그럼 모세가 이제 지팡이잖아요. 자기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지팡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팡이를 자기 손에서 턱 던졌어요. 턱.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던져지니까 분명히 뭐였습니까? 지팡이였는데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다는 거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자기는 뭐라고요? 나를 의지해왔던 이 지팡이, 나를 보호해왔던 이 지팡이, 내가 믿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가도 내가 맹수를 만나도 내가 든든했는데 그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잡고 나를 도우고 나를 지켜준 지팡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에서 나와보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되더라? 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뱀이 베는데 그 뱀이 모세에게 어떻게 돼요? 예? 뱀이 됐는데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물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가 이거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손에서 내려놔 보면 얼마나 나를 망치고 얼마나 내 영혼을 진짜 해하게 하게 하는 줄도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진짜 인정받고 싶고 그토록 세움을 입고 싶고 그토록 잘했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고 뭔가 좀 일들이 잘해서 대견스럽고 허뭇한 마음이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허뭇하니까 또 저 아닙니까? 제가 2005년도에 마산에서 예배당을 크게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몇 평이더라? 이게 400평인가요? 이 강릉이 400평입니까? 예, 400평인데. 이제 강릉 예배당은 400평인데도 지하에다가 이제 한 층이 들어갔어요. 지하에다가 한 층이 들어가서 지상으로 3층인데, 제가 이제 마산에 있을 때는 똑같이 그때 아마 그 시점 비슷하겠지 했는데, 저희들 마산에는 이 예배당이 똑같은 평수라도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하에 이 한 층이 묻혀있고 우리는 산 위에다가 이렇게 이 감생각에서 이 예배당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 언덕 위에다가 올렸다고 생각, 똑같은 거라도 훨씬 더 크게 보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청이 있는데, 우리는 중청도 이렇게 있어요. 400평인데. 그래, 그 예배당을 짓는데, 저는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증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 흐뭇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목사, 예, 이 예배당 짓고 허무한 적이 있는가? 이러더라고. 그래. 간증하고 있는데, 간증을 자르시면서, 주님 막 이런 간증을 막 침튀기 가면서 막 간증하고 있는데, 목사님 딱 자르면서, 허무한 적이 있는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산의 그 언덕 위에서 딱 올라오면 그 언덕에서 마주편에 보이는 산 위에 막 그 큰 예배당이 막 딱 올라 있으니까 막 허무하더라고요. 아, 예, 목사님 허무한 적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증색을 하면서 이 목사 큰일 나 하는 거예요. 망해. 저주받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라고, 뭔 줄 알았는데?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그 마산 예배당 지은 게 뭐라고? 지팡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많은 간증으로 일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땅 살 때 땅 주인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값을요, 옛날 가격으로 하나도 안 오르고요. 그리고 공시 지가만 하더라도 평당 130만 원인데, 우리가 살 때는 30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 4,000평을. 막 간증들이 진짜 막, 야, 이 지팡이 나를 지켰고, 야, 이 예배당 지을 때 이 지팡이가 됐고, 이 예배당이 지팡이가 됐어. 막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지팡이 아니야. 그 뱀이야. 하는 거예요. 너 망해, 큰일 나, 저주받아. 이제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아닌데요, 이 지팡이인데요. 너 던지나봐 하고 딱 던지니까 뭐였습니까?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모세는 한 번도 그게 뱀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지팡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모세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막에 막 코브라가 돼가지고 막 휘, 그런데. 모세가 뭐 깜짝 놀랐죠. 우리는 지팡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보기에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못해요. 모세가 40살 때 내가 애굽의 모든 걸 배웠으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하지라 내 동족의 하늘 내가 풀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우리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슬퍼 보여도 그거 아니야. 그거 슬픈 거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성교회에 목사님들이 이제 있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한 지 이제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또 그렇다 큰 교회 부사역자도 아니고 훈련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이 목사님이 되게 막 어둡고 불신을 가지고 마음이 어둡고 막 한계를 느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자기 아들도 사역을 해요. 또 며느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는 뭔가 좀 막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인정받는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뭐 진짜 뭐 위치 있는 목사님이 되고 싶죠. 자기 며느리 앞에, 아들 앞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 며느리 앞에 아들 앞에 뭐 진짜 뭐 형편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면 그 아들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부목사도 아니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요. 그래, 목사님이 그거 좋은 거야. 뭐라고요? 그래, 우리는 보기에 이거 뱀 지팡인데요. 아니, 하나님 이거 뱀이야. 그러면 뱀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뱀 앞에서 모세가 막 도망을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 모세야. 그거 뭐냐? 아, 뱀인데요. 뱀이잖아요. 하고 막 도망을. 아니, 도망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잘 봐. 뭐야, 이거. 아, 뱀이잖아요. 지금 물러가는데요. 뱀이야? 뱀 아닌데. 아, 뱀인데요. 아, 뱀 아니야. 아니, 뱀이잖아요. 물러가잖아요. 지금 도망가. 뱀 아니야. 그 지팡이 한번 잡아봐. 예, 그럼 뭔데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달래가지고 하면 그 뱀꼬리 잡아봐.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뱀을 딱 잡아버렸죠. 모세가 잡는 순간 뭐가 돼요? 그게 지팡이에요. 뱀이었었어요. 또 지팡이가 됐죠. 우리가 지팡이라 하니까 뱀이라 하고 뱀이라 하니까 지팡이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거 좋은 거야 하면은 그냥 좋은 걸로 가면 돼요. 아멘. 암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막 절망 상태에 오는 우리 허인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비장암입니다. 비선암입니다. 예, 이번에는 또 암이 세 번이나 걸렸습니다. 허인수 목사 첫 번째 그 백혈병 어떻게 나았지? 그리고 임파선 그저 어떻게 나았지? 그 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암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 하고 우리 허인수 목사님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네가 뱀이라 할 때 네가 지팡이라 할 때 너 뱀이야. 네가 뱀이라 할 때 하나님 지팡이야.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모세야. 예, 손 내봐. 손을 냈어요. 너 손 내봐. 손 어때? 무슨 손 깨끗한데요. 너 깨끗해? 아니야. 너 손이 더러워. 아니 안 더러운데요. 저 깨끗한데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문둥병이 막 바래가지고 막 더러운데. 아닌데요. 저 문둥병 안 들었는데요. 품에다 넣어봐. 그래가지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야 안 넣어요? 넣죠. 그 다음에 그 질문 해봐. 하나님 뭐가 들어요? 순식간에 이 막 손에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나가가 발해가지고 고름이 진물이 나가지고 막 문둥병 막 살썩는 냄새가 나는 문둥병이 들린 손이 되는 거예요. 막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러면서 막 또 심각하게 막 호들갑 떨겠죠. 그것도 하나 또 묻는 거예요. 모세야 예. 네 손이 어때? 문둥병이 들어서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어요. 아닌데 깨끗한데. 아니 하나님이 더러운데. 아 깨끗한데. 한번 넣어봐. 예. 그 잡아내봐. 깨끗하네요. 그래 깨끗하잖아.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말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한 게 우리에게 들려졌냐 그게 중요하지.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지팡이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좋아 보였는데도 하나님 그거 아니야 뱀이야 하면 나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그 마음, 그 허무한 마음이 나를 내 영혼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10년 전에 나에게 이야기해준 그 교훈이 목사님이 그 말씀이 이번에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또 허무한 마음이 떠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 목사 허무한 마음이 나 예 큰일 나 망해 아이고 예 주님이 하셨죠. 뭐 인간 더러운 인간 막한 인간 음란한 인간 내가 뭐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를 또 세울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보기에 어떠한 거 그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그게 중요하죠. 모세야 봤지? 너 네가 보는 거 틀려서 너 지팡이로 봤지? 너 뱀이야. 너 또 뱀으로 봤지? 내가 지팡이라면 지팡이야. 너 손 깨끗하다고 했지? 아니야 너 더러워. 너 더럽다고 했지?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돼. 하나님 내가 40살 때 일할 나갈 때 아무도 날 안 돕습니다. 내가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내가 애굽의 말과 행사를 다 갖췄는데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근데 내가 80살이고 내가 위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입술도 뻣뻣하고 혀가 돌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 내가 이야기도 아무도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게 1절이거든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모세가 확신한 말이 1절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표 있죠? 출애굽기 4장 뭐라고 되는가 한번 봅시다. 28절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뭐라고요? 1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1절 다시 돌려줘봐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안 나타났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31절에는 뭐라 합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뭐라고요?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1절에 모세가 보는 거 틀렸어. 네 지팡이? 아니야 그 뱀이야. 뱀인데요? 아니야 지팡이야. 손 깨끗한데요? 아니야 너 문둥병이야. 문둥병인데? 아니 깨끗해. 지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으시는 그 이유 아시겠죠? 그래 모세가 보는 그 세계만 딱 비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명, 예? 그 60만 명, 남자 20세에서 50세 60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어린아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천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야 하네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계를 보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안 세워지고 내가 볼 때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실수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저주하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 회의 보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마음 가지지 말고요. 이 수양회에서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분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내일 수양회 시간마다 전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생각을 믿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가 40세 때에 말과 행사가 능할 때 그 자기가 갖춘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세계로 모세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수양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모두를 형편을 이기게 하시고 내 생각을 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추측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